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1번째 강해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들 중에 어느 면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라고 하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위대하냐. 무려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한자리에서 보게 됐어요. 이게 참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기적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우리 한동대에 이제 총장을 지내시고 또 한국창조과학회 회장을 지내신 우리 김영길 박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김영길 박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영길 박사님이 태어나서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모태신앙 뭐 이런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신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어떤 자매님하고 이제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혼의 조건이 뭐냐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이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약속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 이제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진짜 가서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약속을 했는데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어려웠냐?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믿기가 어려운데 특별히 과학자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대학에 이제 가서 2학년 되면 열역학을 가르치고 하면 거기 에너지 보존의 법칙, 물질 보존의 법칙 물질은 생성이 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보존만 된다만 그거를 과학계에서는 아주 만고불변의 진리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태까지 공부를 하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과학자가 돼갖고 박사를 따고 했는데 아 이거 물질 보존의 법칙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빵 5개 그다음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계속 나누어 주는데 빵과 물고기가 그냥 수없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박사가 돼갖고 금속 이런 분야에 이제 박사가 돼갖고 아 이걸 믿으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 보존의 법칙이 자꾸 생각이 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렇죠. 그다음에 대학원 가면서 수십 년 동안 배운 게 물질 보존의 법칙인데 아 글쎄 여기 요한복음 6장에 여기 나와 있는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잖아 이게. 아 이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이걸 믿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박사 졸업한 이후에 미국에 나사에 가서 이제 근무하게 됐어요. 항공우주국 아시잖아요. 연구하는데. 근데 거기 나사 센터 안에 한 1,000명쯤의 과학자들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신우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아직 이제 믿겠다고 했으니 거길 갔더니 글쎄 그 박사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물질 보존의 법칙이 말이 안 되는 이런 보존의 법칙 이게 위배가 되는 오병이어 기적을 다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세계 최고의 이런 대학을 다니고 박사과정을 하고 왜 우주선을 뭐 날리고 한다 그러고 이게 최고의 지성을 자랑한 사람들이 어떻게 물질 보존의 법칙에 위배가 되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렇죠? 다수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그러고 안 되지. 그리고 종지부를 찍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찾아보고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 말씀이 믿기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물질 보존의 법칙에 이게 위배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게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의심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다 종지부를 찍고 아니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보존의 법칙이니 이러한 그 물리적인 법칙 그렇죠? 이거 안에서만 일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아, 그 안에서만 이러면 저도 그만큼 하죠. 이 안에서 물질 만들어서 A에서 B로 바꿨더니 여기 200g인데 여기도 200g이 됐다. 이거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면 저 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우주 밖에 계신 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거는 창조된 거고 이 창조 세상 바깥에서 이 모든 거를 창조하셔서 무에서 유로 물질을 만들어내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뭐 소크라테스니 부처니 마리아니 그렇죠 뭐 무함마든 이런 거 이거 뭐야 다 200에서 200 되는 거 이거 외에는 할 수 없는 이런 미천한 창조된 존재 우리가 그런 걸 믿을 것 같으면 기독교 여기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분을 믿냐 계속해서 나눠줘도 물질 보존의 법칙에 위배가 되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예,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을 만들어내셨어요. 그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식간에 생겨났고 베드로 후서에 가서 보면 이 모든 원소들이 한 번에 다 소멸이 되는 그런 때가 생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성경에 나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빵이 배급이 되고 물고기가 배급이 되고 이런 가운데 남자들만 5천 명 그러니까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만 명이 이 물고기를 먹고 빵을 먹고 그리고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12바구니 이상에 가득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들을 모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물질 보존의 법칙에 위배가 되는 그런 게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그 기적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원자시다. 그렇죠?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냐? 나는 사람, 단기나 너희가 눈에 보기엔 지금 내가 사람인데 나는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면서 100% 사람이면서 나는 100%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는 물질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근데 자기들 눈앞에서 그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대언자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이야기했던 너희는 반드시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그 대언자구나 하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자, 불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빅뱅에 의해서 지금부터 200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이 땅에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별들이 생겨났다. 모든 별들이 콩할 만한 요거 하나에 다 들어있던 게 뻥튀기가 튀기도 다 퍼져나가갖고 그래갖고 우주가 생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콩은 어디서 났냐? 이 콩할 만한 이거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이 콩은 어디서 났냐? 생긴 다음에 나눠지는 건 가능한데 생겨야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200억 년 전 이렇게 터져나간 것 같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1초 사이에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1초 사이에 생기라고 할 때 우리 과학자도 200억 년 전에 생겼다고 하는 그런 빅뱅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순식간에 물질이 형성이 되며 온 우주 공간을 채우는 그런 일이 생긴 거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을 믿는 게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부처를 믿고 있다. 마리아를 믿고 있다. 심지어 나를 믿고 있다. 그렇죠? 믿고 있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늘과 땅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를 믿으면 불쌍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다음에 죽을 때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무덤에서 끌어올리실 수 있는 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물질보존의 법칙에 위배되는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 공중에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온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 하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기적이 있는 겁니다. 기적이 없이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저를 믿으셔야 돼. 아니면 여러분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인본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게 진짜 배부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배가 부른 거다.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배가 부른 거지. 이거 진짜 배가 부른 게 아니라 어떻게 물질 보존의 법칙에 위배가 되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물고기 나눠주고 빵 나눠줬다는 게 그게 영적인 물고기와 영적인 빵을 나눠줘서 이 사람이 이걸 먹고는 그냥 영적으로 배가 부른 거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도 있느냐. 예, 도시락을 다 몰래 숨겨놓고 그렇죠. 자기가 먹을 것도 몰래 숨겨놨는데 이 아이만 천진난만하게 자기 도시락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나눠주니까 그때 가서 다 끄집어내서 자기 도시락을 다 먹은 거지. 이게 그렇게 될 리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성경 가서 보면 15절에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만 보니까 이분 하나만 왕으로 딱 모셔놓으면 먹는 문제는 죽을 때까지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왕을 삼아야 되겠구나. 이제 먹는 건 이제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나눠주실 이런 분이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빵을 먹은 사람이 영적인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진짜 빵을 먹고 진짜 물고기를 먹고 나니까 또 그것도 얼마나 맛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잡아다가 저 사람이 싫다고 해도 왕을 삼으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완전히 우리에겐 끝나는 거구나 하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을 삼으려고 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신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있다니까. 이 우주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그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게 우주인데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무한대로 크신 분을 우리가 믿는 거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무한대 우주보다 더 크신 분. 그걸 만들었으니까 그거보다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을 우리가 믿는 거다. 오늘은 이제 15절에서 이제 29절 말씀을 읽는데 15절에서 21절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내용이 나오고 22절에서 29절은 아, 이 무리들이 보니까 일하지 않고 이분만 쫓아다니면 계속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예수님께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거 이거를 좀 계속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뭔가 일하는 게 나오거든 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뭔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가졌어요. 왜 우리가 이런 제목이 중요하냐. 누구나 다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일주일 내내 살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해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되는 거지.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해놓으면은 본인도 힘들고 부모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냥 매일같이 뭘 하는데 이게 혹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냥 내 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자기 도취에 빠져갖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이건 자기 일이에요, 저 사람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도 거기 빠져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일, 이런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부분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강해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21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5절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강제로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뭐 대다수 사람들 뭐 저를 포함해서 누가 와갖고 그것도 지금 한 2만 명이고 뭐 몇 명의 사람들이 와갖고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해서 세력이 불어나가고 한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고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큰 명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메시아로 왔어요. 메시아. 구약성경 가서 보시면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왕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렇죠. 왕으로서 통치하는 거예요. 아, 그럼 때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2만 명이나 지금 모여갖고, 그렇죠. 왕을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추대를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생각엔, 아, 그렇지. 이제 내가 왕을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그 요청을 마다하시고 물리치시고 그리고 어떻게 혼자 산으로 떠나신 거예요. 홀로 외로운 시간을 가지고 뭐 기도도 하시고 뭐 말씀도 묵상하시고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 하면 사람에게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려요. 예수님 몇 번 오셔야 돼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진짜 삼께서 몇 번 와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 와야 되냐? 처음 한 번 오고 그다음 아버지 집에 갔다가 다시 한 번 와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메시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는 때는 성경대로 가서 보시면 초림의 때와 재림의 때예요. 재림의 때예요. 재림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고요. 내가 진짜 왕이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지금 이 처음 온 이때가 아니고 나중에 올 때 내가 그 일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마귀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이 시간을 변경을 해서, 그래서 너가 지금 유명해지게 될 수 있는데 왜 그만두려고 그러냐 하고 지금 부추기면서 사람들 데려다가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 이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큰 일을 할 때마다, 그렇죠? 사람들이 무언가를 좀 해주길 자꾸 바라고 이렇게 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오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몸을 숨기시고 피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행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인생을 우리가 사는 가운데 우리도 어떤 걸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걸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잘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일이 잘 될 때요. 2만 명을 먹였어요. 왕이 되기에도 아주 충분한 그런 조건이 갖추어졌어요. 예, 까딱 잘못하면 왕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분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버려두고 떠나서 왕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 이것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앉아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야 될 그런 때가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범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저녁이 됐어요. 그분의 제자들이 이제 바다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간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르단강이 내려와서 이쪽 오른쪽에 베세다, 이 베세다 언덕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 이제 저녁이 돼서 예수님 혼자 이제 떠나셨어요. 산으로. 제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쪽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두 군데 더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이 돼 있고 마가복음 9장에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6장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이 기적도 세 번이나 성경에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만 빼고. 근데 마태복음 기록을 가서 보면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남겨두고 너희만 먼저 가라고 강권한 거예요. 강권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일단은 배를 타고 가는 그런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벳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그 광야 여기를 떠나서 바다 건너편에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날이 어두웠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18절 가서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서 갈릴리 바다 호수가 출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와 같은 장면이 이제 목격이 된 겁니다. 자,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스타디온은 약 200m 정도 되는 거예요. 200m. 그러니까 25 스타디온이면 200 곱하기 25. 그렇죠? 이렇게 하면 5km. 30 스타디온이면 6km.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그래서 5km, 6km를 출렁이는 이 바다 여기를 지금 통과하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같이 안 탔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걸어오는 게 지금 목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를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자들은 요 며칠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가운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걸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벳새다 이 광야에 가서 산기슭 있는데 가서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들이 나타나서 억지로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들떴겠죠. 그렇죠. 메시아 왕국, 왕국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 다 먹여주고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분을 왕으로 다 삼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뭐야? 너무나 기분이 좋고 마음이 들뜬 거예요. 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할 때 저희도 가서 열심히 일하면 그러면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주님을 쫓아다녔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돈 관리다 하면서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만한 이와 같은 때가 온 거예요. 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도 우리가 다 이거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그럼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었잖아요. 더구나 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심지어 엄마까지 나타나서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시면 내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렇게 앉도록 그렇게 해주지. 이렇게 해서 지금 3년 반이고 지금 쫓아다니는 가운데 드디어 왕이 될 만한 그런 시점이 된 거잖아요. 2만 명 보는 데서 빵과 고기를 나눠주시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감화 감동이 돼갖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바로 이 시점에 갑자기 폭풍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일이 지금 잘 되고 고무되어 있는 이 시점에 이것도 그냥 땅에 있으면 어떻게 피하여 갈 텐데 바다 한가운데서 5km, 6km 지금 육지를 떠나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가 생긴 거예요. 자 여기에도 그냥 우연한 그런 일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이 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주님께서 강권에서 그들 보고 너희끼리 먼저 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를 할 때는 이미 예수님이 무언가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버려 두고 너희끼리 먼저 가라. 예수님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폭풍우가 생길 것도 아시고 이걸 통해서 무언가 교훈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가지시고 너희 보러 먼저 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뒤를 쫓아서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이대로 두면 기쁨에 빠져서 마음이 들뜬 가운데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할까 봐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은 폭풍우 만나는 것보다 인생에 더 큰 어려움이 이 사람들에게 생기게 돼요. 지금 때가 아닌데 지금 갑자기 왕이 되고 그러면 자기들이 이거 해서 영의정 좌의정이 되고 뭐 이런 거 지금 꿈을 꾸고 있으니 이게 잘못이 되면 더 큰 잘못이 그들의 인생에 발생할까 봐 예수님이 미리 이걸 아시고 그래서 이들에게 올바른 교훈을 줘야 되겠다 이걸 하셔서 지금 폭풍우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길 걸어오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풍우를 만났어요. 왜 그래요? 주님을 더 신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이 아주 그들에게 큰 교훈을 줬어요. 자, 그런데 그 기적 발생한 이후에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정말로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좋은 일이 끝난 다음에 이런 폭풍우가 생길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인생의 폭풍우가 이제 생길 수 있어요. 인생의 폭풍우는 성경 가서 읽어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사생아가 아니면 정말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면 삐뚤어 나가는 거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징계한단 말이에요. 폭풍우가 생겨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요나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대적하고 나갈 때 폭풍우가 생기고 결국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큰 일을 이루었는데 이대로 두면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교만해서 악한 데 빠질까 봐 어떤 경우에는 일이 잘 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인생의 폭풍우가 온다. 이게 바로 이런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의 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만하면 안 된다. 때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내 때인가 아닌가. 예수님 아셨잖아요. 이건 내 때가 아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자만하지 말고 이 때가 바로 나를 위한 때인가 아닌가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이 좋든지 나쁘든지 특별히 이렇게 큰 폭풍우를 만났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은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갈릴리 밭 한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 한 분만을 신뢰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도록 그 갈릴리 바다 그 폭풍우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들을 살려내시는 그런 기적을 이제 행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안에는 몇 가지 게 복합적으로 기적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우리 김영길 박사님 같으면 큰일 나는 거, 이거 중력 법칙에 위배가 돼, 이게 가라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떠 있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떠는데 떠 있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걸어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나오냐? 베드로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가니까 주여 정말 주님이시면 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걸으라 하니까 베드로도 걷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중력의 법칙에 지금 위배되는 그런 일을 하고, 하나는 지금 물질 보존의 법칙, 중력 이 법칙, 이거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위배할 수가 없는 그런 법칙인데 지금 예수님이 영거푸 지금 두 개를 위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까지 동원해서 베드로도 그 법칙을 지금 위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다음에 또 어떻게 폭풍우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폭풍우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폭풍우에 명령하니까 폭풍우가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무사히 가버나움 저 건너편에 가서 무사히 내리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간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장 51절에 마가복음 6장 51절 가서 보니까 그들에게 가서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침으로 그들이 속으로 한량없이 심히 놀라며 이상히 여겼더라. 그 다음 구절이 뭐가 되냐? 이는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오병이어 기적이 바로 전날 낮에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굳어지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물질 보전의 법칙을 위배하실 수 있는 분, 그렇잖아요. 그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물질 보전의 법칙을 위배할 수 있는 그분이 중력의 법칙도 위배할 수 있다.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한 거다. 지금 그걸 지금 예수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야. 사람은 어제 그렇게 오병이어에서 2만 명이 빵 먹는 거 다 보고도, 그렇죠? 아, 예수님은 그럼 바다 위도 걸으실 수 있어? 걸으실 수 있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거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게, 나는 만유인력의 법칙도 위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물질보존의 법칙 내가 위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무에서 유로 만들어 놨고 맨 마지막 재림의 때가 돼서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는 모든 원소들을 다 하나로 뭉쳐서 요 콩알만하게도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한 사실을 왜 잊어버리느냐.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두 번이나 연거푸 이와 같은 그 세상의 법칙들을 위배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 자,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한번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에 딱 하면 어떻게 가라앉잖아요. 이제 다음 주인가가 이제 휴가니까 어느 분들 이제 바다도 가고 하실 거 아닙니까? 한번 바다 가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가라앉나 서 있나. 내 다음 주에 한번 가서 실험도 한번 해보고 오시라고. 가서 속초든 어디 가서 바다에 가면 이게 가라앉나 그냥 내가 떠 있나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해보지 않아도 가라앉잖아요. 이런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라앉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바다에 들어갔더니 밑으로 가라앉는 그런 사람을 신으로 섬기거나 무슨 대상으로 나의 예배 대상으로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거를 이런 물질적인 걸 초월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위배하셔서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는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는 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래야 우리의 죽은 몸,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죽어서 무덤에 들어있어요. 어머니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있어요. 이런 분을 무덤에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런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과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를 그걸 구원자라고 믿으면 지푸라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위기의 때 그걸 지푸라기로 잡고 있으면 밑에 떨어져서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중력의 법칙을 위배하고 물질 보존의 법칙을 위배하고도 그렇죠. 이 모든 우주를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게 다 궤도를 돌면서 질서 정연하게 모든 걸 유지하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 제가 조금 더 이 기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물질 보존의 법칙, 중력 보존의 법칙, 내가 암이 걸렸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을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해서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분에게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마태복음 13장 34절 거기 가서 보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걸 보고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 오병이어 기적을 전날 봤죠. 밤에 그렇죠.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국 나오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주공간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 우주공간에 지금 별들을 주장하시고 잡아서 궤도를 돌리시고 우리 몸속의 모든 세포를 유지하시고 이거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아름다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에서 29절에 이제 오늘의 메인 토픽이 하나님의 이름 무엇인가 이게 나와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복음서를 읽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한 두어 가지를 꼭 기억을 하고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 읽으셔야 돼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읽으시는 분이다. 이거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연거푸 이 두 가지 사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날 이제 우리 가서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자, 22절 가서 보니까 그 다음 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다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지금 벳세다 언덕에 그냥 빵을 먹고 물고기 먹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배도 타고 돌아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했는데 여전히 그 예수님이나 제자들하고 좀 같이 더 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밤새도록 거기 지금 벳세다 언덕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이 탄 배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는 하나밖에 없는 걸 본 거예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 배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분의 제자들만 따로 간 걸 본 거예요. 이 사람들 여기 있는 남아있는 사람이 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얼마가 남아있는데 보니까 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갔는데 제자들이 갈 때 예수님이 가지 않은 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봤어요. 그 다음 구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다른 배들이 디베랴를 떠나 주께서 감사드리신데 그들이 빵을 먹던 곳으로 가까이 왔더라. 여기 벳세다가 있고 여기 지금 가버나움이 있고 가버나움 밑에 이제 디베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광야에서 빵을 먹고 그런 사람 중에 일부가 이제 배를 타고 여기 디베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빵이 생각이 난 거야. 야, 이 엄청난 거 아니야. 이게 2만 명이나 그냥 품에서 그냥 빵을 막 나눠주는데 빵이 계속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이분을 오늘도 한번 좀 봐야 되겠구나 하고 그 기적을 받은 사람들이 디베라에서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온 거예요? 여기 지금 벳세다로 왔단 말이에요. 벳세다로.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24절에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겠죠.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그분의 제자들은 다 어디 있냐. 그래서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 함께 가진 않았다. 근데 어쨌든 배를 타고 가는데 가버나움으로 간다 그러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배를 타고 어디로 간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간 거예요. 디베라에서 떠나서 여기 벳세다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 찾으며 가버나움으로 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그 이야기가? 자, 그리고 가서는 25절에 뭐라 그래요? 바다 건너편에 갔더니 가버나움에 누가?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랍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그렇죠. 아니 간 걸 보지도 못했잖아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얘기가 뭐라 그래요? 제자들만 갔다. 예수님 그 배 타고 가는 걸 못 봤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빵을 먹고 배불렀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온 목적이 뭐냐. 배부르려고 온 거예요. 이 예수님 붙잡아서 여전히 꿈이 있는 거죠. 왕을 삼으면은 평생토록 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될 테니까 빵을 좀 먹고 배불리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너희가 지금 디베라에서 가보나 저기 벳세다 갔다가 거기서 또 다시 여기 가보나움까지 왔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썩어 없어지는 양식. 영어로는 양식이 브레드입니다. 빵이에요. 빵. 이 뒤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 나오잖아요. 그 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썩어 없어지는 양식.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해라. 수고란 말은 여기 레이버라고 나와 있어요. 레이버는 그 뭐냐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영어로 레이버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일을 해서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이 영생이 이르도록 있는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 내가 너희에게 줄 텐데 이 사람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봉인하신 자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일도 하나가 아니라 복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느 면에서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를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말 요한복음의 핵심이 지금 이 안에 지금 들어있어요. 막 그냥 전율이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혹시 내 일 하면서 착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 봐 또 하나님의 일은 어떤 건가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은 이거니 이걸 하십시오 하고 알려주는 게 목사의 가장 큰 책무예요. 목사의 가장 큰 책무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오늘도 모였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 하나님의 일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에 드니까 그렇죠. 헌금도 하고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이러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목사가 가르쳐주는 게 필요한데 여기 오늘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이 이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 말이 아니고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 제자들은 주님을 찾기 위해 그 많은 무리가 가버나움까지 온 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질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왜 그러냐?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이미 아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이미 주님이 아신 거예요. 원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거는 요한복음 6장 2절에 한번 보세요. 그 전장에 가서 보면 그 전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어요. 원래 왜 따랐냐?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그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봤기 때문이니까 처음에 예수님께 온 목적은 기적을 봤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나도 좀 기적을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적이 일어난 다음 날 또 쫓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번에 목적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밥 많이 먹고 배부르게 살려고 온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기적 원하면 기적을 보여주면 그때는 그거 쫓는 게 아니라 또 이번에는 딴 게 있어서 배 좀 부르고 그렇게 평안히 살면 좋겠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거 이게 인간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른 게 그게 인간이다. 근데 예수님은 딱 그거를 간파하시는 거예요. 간파하세요. 그래서 기적들 보고 끌려서 주님을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이 기적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 마음을 열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기적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적, 기적은 뭐 이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는 중간에 삼천포로 빠지는 거, 배부른 거, 만수무강, 아들 잘 되는 거, 큰 차 사는 거, 큰 집 갖는 거, 이걸 다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금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 믿으니까 일이 잘 된다고 한다. 만수무강 한다.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한다. 이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뭐냐? 보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사이트예요. See, 본다고 하는 그런 그 동사의 명사형이 사이트예요. S-I-G-H-T, 사이트예요. 이거의 반대는 뭐냐? 인사이트,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보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보지 않고도 믿으니 그게 내게 더 은혜가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걸 믿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그분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눈에 자꾸 보이는 걸 보여달라고 하면 그거는 악하고 가늠하는 세대가 이 표적들을 요구하고 기적들을 요구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신 이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에 있는 분을 그걸 통찰력을 가지고 보지 않고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적이나 번영을 쫓아다닌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발견하기가 실제로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뭘 발견하냐? 대개 만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만몬을 발견하고는 밖으로는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그럼 그분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걸 믿어야 되는데 빵 먹여주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지금 쫓아다니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또 그 위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하나님의 빵 이야기가 이게 나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 27절에 가서 보니까 빵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양식이 있다. 두 종류의 빵이 있다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된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은 몸의 양식이에요. 이거 다 먹어도 80대면 죽잖아요. 그렇죠. 이런 양식, 이런 빵이 있고 하나는 영존한 생명에 이르도록 영원히 남아있는 그런 빵이 있다. 그렇죠? 이거는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양식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 몸에 있는 동안엔 필요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위한 양식이 있어요. 그건 다시 영이 거듭나서 태어나는 거. 이게 영혼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먹는 빵은 필요하지만 영존을 주는 그와 같은 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갖는 그 빵을 주시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필수적인 것은 먹는 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은 기프트라는 거예요. 기프트. 기프트는 여러분 선물인 거예요. 기프트는 어디에서 나오냐? 기브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브. 기브 아시죠? 준다. 그렇죠? 여기에서 기프트 선물이 나오는 거예요. 선물이. 자, 그래서 빵은 인간의 이 생명을 유지하지만 이 육신의 생명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가서 보니까 55장 1절 2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근데 그게 그냥 일본 포도즙과 젖이 아니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빵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진짜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빵, 하나님의 말씀, 그걸 지금 먹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내게 봉인을 찍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은 봉투가 있으면 풀 붙이고 봉인을 찍잖아요. 이렇게 찍으면 이거 진짜 내가 찍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지금 얘기하는 네가 안 믿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인지 가르쳐주겠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한테 봉인을 찍었다는 거야. 나한테 진짜라고 확실히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봉인을 찍어준 그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27절에 가서 보니까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한 생명 거기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 수고해라. 수고하는 거 우리가 들으면 뭐야? 일하라는 거 아니야? 일. 그렇죠? 일하라는 거야.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들은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수고라고 한 말에 꽂힌 거예요. 아, 수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군중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그 당시까지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을 지켰는데 모세의 율법은 왜 주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줬는데 이걸 착각을 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600개의 뭐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 갖고 구원받았다 받지 않았다를 이렇게 측량하는 이런 잣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고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모세의 율법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수백 가지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몇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금 수고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이 도대체 몇 가지가 있는 겁니까? 뭐 이미 그런 거 하는 게 이력이 난 거잖아요.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존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일은 복수 일들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는 영원히 거하는 양식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는 거, 내가 아버지로부터 와서,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의 희생물이 되고 단번 속죄 희생을 이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 그거 하나만 필요한 겁니다. 하나만 필요하다.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필수적인 그런 모임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특징은 뭐냐, 일주일 내내 교회 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교회 가는 거예요. 아,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 이제 일주일 내내 갈 수가 없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필수 모임밖에 못 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아, 내가 여태까지 왜 매일 갔나? 이게 생기는 거예요. 왜 매일 갔나? 그게 무슨 생각을 해요? 내 일을 한 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건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내 일을 한 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건가? 목사의 일을 한 건가? 교회의 일을 한 건가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맨날 뭔지 모르고 그냥 가서 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되니까 아 이거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으니까 정신 있는 사람도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아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진행이 될 거 아닌가? 필수 모임만 가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여태까지 내일 한 게 너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제가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일이 있고 목사의 일이 있고 교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이 네 개를 다 믹스해갖고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일이 있고 목사의 일이 있고 교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아, 그럼 하나님의 일 하면 예수님 믿고 그냥 교회는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착각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이 무언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니까 지금 마르다는 그냥 예수님 대접하느라고 그냥 막 바빠갖고 하는데, 아, 그래서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가서 그냥 말씀만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불평을 늘어놓잖아요. 아니, 난 지금 바빠서 죽겠는데, 일이 많아서 바빠 죽겠는데, 아니면 내 동생 마리아는 저기 가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일을 안 합니까?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근데 마리아는 그 좋은 걸 택했으니 그걸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니까, 아, 그 예수님 믿으면 끝나는 거구나 하고 안 하게 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또. 왜 그러냐? 우리 에베소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기프트로 준 거예요. 준 거예요. 기프트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믿는 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 일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 구원 받은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행위가 나와야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 작품이라는 얘도 워크맨십이라는 거, 하나님이 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을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언가를 보고 그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고, 또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 거고, 헌금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내가 또 나가서 전도해야 돼, 뭐 책을 읽는 거고,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이런 모든 게 다 선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가 나오는 거라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자기 도취가 되거나, 아니면 교회,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 교회가 또 이렇게 뭐 강요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인지, 어떤 게 내 일인지, 어떤 게 교회나 목사가 강요해서 하는 일인지 그거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판단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선한 행위로 입증이 되는 그런 믿음, 성경도 읽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전도도 해야 돼요. 헌금도 해야 돼요. 교제도 해야 돼요. 이 어려운 시절에는 애국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광화문에 가서 애국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나 교회의 일이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나는 죽도록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수고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된다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와 같은 존재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주 공간 밖에서 우주를 지배하시고 조절하시고 우리 모두의 세포까지 다 조절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 그분, 썩어 있는 이 몸을 들어서 무덤에서 끌어올리시는 그분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분인 건 믿으세요? 내가 바로 그분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은 사실 확신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이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이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나오게 돼요.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올바른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일을 많이 해야, 그래야 하늘나라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보상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집에 가시거든 오늘 지도도 한번 놓고 베세다, 그렇죠. 가버나움, 디베랴, 오병이어, 물 위를 걷는 거. 그렇죠? 거기다 예수님이 썩어 없어진 양식을 위해 하지 말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양식을 위해 일해라. 그렇죠? 그 양식은 바로 나를 믿는 거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직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